오늘은 좀 시사 문제를 가지고 조금 무거운 문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정치 설교나 정치와 관련된 이런 그 주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 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동시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자유 진영 국가들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하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또 같은 시각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트럼프 공산주의와의 전쟁 선포,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충돌,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런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성경의 분별의 기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발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6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연합이 있어요. 그 이름이 Faith and Freedom, 여기 이제 써 있는데 Faith and Freedom Coalition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이걸 뭐 번역하면 믿음과 자유 연합, 이런 그 보수 기독교 단체 연례 정책 회의에서 5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 복음주의 유권자들을 조직하는 핵심 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벌써 10번째 섰습니다. 근데 그 연설에 앞서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약 400단어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트루스 소셜이라는 데 올렸어요. 그 글의 제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팔기가 매우 쉽다, 팔아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언뜻 들으면 농담 같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매우 심각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왜 트럼프가 내가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이 역설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내가 만일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된다면 무료 임대료, 무료 주택, 무료 식량 등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는 2년, 3년 안에 반드시 망하고 그 후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 마음대로 퍼주는 그런 나라는 결국 군대도 갖지 못하고 식량도 없고 주택도 없는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이러한 국가로 전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발언의 요점은 한마디로 아주 명확합니다.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다 무료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이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데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한 것은 공산주의의 끝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이 벗어날 수가 없는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그런 수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뭐 미치광이 취급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의 가치를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치리자는 지금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들어갈 때는 한 길인 것 같은데 끝에는 여러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사람 눈에는 참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해 보이지만 그 끝은 굶주림과 억압과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20세기 역사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왜 화가 나서 이렇게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했냐.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이런 선거가 이제 11월인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자 이제 3명이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근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냐 하면 여기 뉴욕에 이번에 이제 새로 취임한 조란 맘단이라고 하는 개망난입니다. 개망난이. 그래서 이름이 맘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취임 선서를 할 때 지금 코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코란 경에 지금 손을 대고 그리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공산주의자다. 뉴욕에 있는 그런 그 많은 주택들 임대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료로 다 버스, 지하철 다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받아갖고 이번에 이제 뉴욕시장이 됐는데, 이 맘다니가 공개 지지한 후보 3명이 이제 모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강경한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뉴욕은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와 같은 주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전라도나 광주와 비슷해요. 거기 가서 뭐 민주당 신청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 그냥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뉴욕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의 게시물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을 반대한 자들에 대한 암살, 이 사람들을 자기들을 반대하면 암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좀 미치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말이 아주 직선적이에요.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 애니멀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주 격렬한 그런 그 표현인데,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격렬한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공산주의자들의 이념 속에는 반대자를 암살하는 것이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다. 트럼프도 암살 지금 벌써 몇 번째 당하고 있잖아요. 시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안 되면 이렇게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그래서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존재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말 그대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목사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공산주의와의 그 전쟁을 이제 선포하게 되니까 공화당 지도부 전체가 다 이 메시지를 들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J.D. 벤스 부통령은 공산주의가 미국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정치적 흐름이다. 미국의 민주당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이크 존슨 그 하원의장은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 나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급진적인 후보들 겨냥해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본인이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조란 맘다니 같은 이런 자들이 뉴욕시에 지금 시장이 되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그런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뉴욕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참다 못해서 이건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미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무자비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종교, 그 중에 특히 기독교를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종교, 특히 기독교를 폭력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정권을 잡고 그래서 나라를 치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 문을 다 닫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그 일이 미국에서 생길 거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라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이런 보수적인 이런 그 단체 50분 연설에서 트럼프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게 미친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트럼프 개인의 어떤 미친 소리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찾고 있는데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소련, 그 다음에 모택동의 그 중국, 그 다음에 폴포트의 캄보디아,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더러 선 것마다 예외 없이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목사고 가장 탄압을 받는 데가 교회고 그리고 가장 먼저 불태우는 책이 성경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일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는 그와 같은 국가에 예외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산주의는 그 사상 자체의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를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서려면 기독교가 없어야 되고 기독교가 서려면 공산주의가 없어야만 된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확연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무슨 정당이나 정치인 개개인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뭔가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공산주의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절대화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 국가가 하나님이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맨 끝에는 신앙의 자유를 말살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트럼프가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나?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비참한 공산주의화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6월 25일, 공교롭게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해 그 76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 국회에서는 한성숙이라고 한 사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야당 의원이 이제 질문했습니다. 6.25가 남침입니까? 이거 여러분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런 얘기인데 아,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갑자기 북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북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깜짝 놀래갖고. 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남침인데 제가 긴장을 해서 북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물론 사람은 긴장하면 헛말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가 발생하면 국군 통수권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국가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나라를 누가 침략했느냐, 그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거를 물었을 때 아무리 긴장을 해도 북침이란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아예 가르쳐줬어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yes, no로 답을 해라. 그랬더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다 주적입니다.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상황이다. 이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우리나라를 가장 위협하는 그 주적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그게 대통령이고, 지금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고, 민주당의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지금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영이 가득 차는 그 일, 그 일이 생겨야 그래야 본어게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 적을 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그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고, 남침인지 북침인지 물으면 분명하게 이게 남침이라고 올바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 입장 차이가 아니라 진실과 그 다음에 오류,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믿으면 이게 진실이고 이거는 오류입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큰 틀에서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거, 사회주의는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거, 이런 큰 틀에서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가서 보시면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하나님이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한 150년 전쯤에 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5장 13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며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기정사실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0절에 악을 선이라고 하고, 공산주의를 좋은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자유민주주의를 악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나님의 가치와 공산주의 체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체제를 좋은 거라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조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거 무상복진 이런 모든 거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거야. 자기가 보기에 모든 걸 다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패망을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간은 그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남과 북 다 합쳐서 우리 민족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을 당했어요. 뭐 실종을 당했다는 거 찾지 못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공산주의자들 이런 도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실조차 즉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뭐 치리자를 이렇게 뽑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다시 설 수 있다. 이거를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는 무엇이고 왜 위험하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건 마르크스하고 그 다음에 엥겔스가 체계화한 신앙체계입니다. 신앙체계.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이게 신앙체계거든요. 이게 무신론 신앙체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 계급투쟁의 역사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사유재산 갖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 같은 이런 종교, 이게 억압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없어지면 모든 자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을 이루어서 독재를 맨 위에 꼭대기에 이 사람이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독재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맨 끝에 가면, 공산주의 맨 끝에 가면 궁극적으로 국가도 사라지고 뭐만 남으면 공산당만 남는 거예요. 종교도 사라지고 심지어 가정도 다 사라지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치 이념이나 경제 이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귀의 종교 체제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지상에 인간의 힘을 통해서 완전한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 유사한, 이와 같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 사상이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왜 특별히 공산주의가 위험한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정전 상태에 있어요. 정전 상태. 요새 하도 안보 공백 지금 세워갖고 바로 DMZ 바로 앞에까지 북한에서 무기를 다 갖다 놓고 해서 언제 침입할지 모른다는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둘째, 우리 사회 내부에도 공산주의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이른바 주사파, 또 NL 민족해방계열 운동권 출신, 민주화했다는데 이 민주화가 가짜 민주화예요. 이래서 이런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공산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여전히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정책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젊은 세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교육을 제대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지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학교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또 40대 이거 젊은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평등을 추구했던 무슨 이상주의 같은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1억 명을 넘는다. 수가 1억 명이 넘는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는가를 특별히 6월 25일, 8월 15일 이렇게 돼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낭만이 아니고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학살을 이룬 이와 같은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고 마귀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트럼프는 공산주의를 팔아먹기가 왜 이렇게 쉽다고 얘기했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 무료 주택 준다 그러죠. 무료 식량 준다 그러죠. 완전한 평등 준다 그러죠. 이거 젊은 사람들 들으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달콤하게 들려요.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약속 뒤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따르냐? 자유를 잃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맨 끝에는 굶주림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쿠바가 바로 미국 밑에 있는 그 좋은 땅,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굶주림 가운데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가운데 지금 쩔쩔매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치를 헌법의 가치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주의 정책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틀막법,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 이게 이제 7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번 7월 7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다, 또 디지털 규제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의 핵심 내용만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이거 해서 뭐 대법원이 이거 아니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실하게 그 수사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얼마까지? 예, 그럼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업들에게 이러한 그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대한민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짜 뉴스하고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허위 조작 정보를 누가 판단하냔 말이야. 누가?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이 이게 허위다, 조작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정당한 비판인지 그 최종 판단은 누가 내리게 돼요? 정부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이 법을 없애야 된다는 청원이 지금 13만 명 지금 시민이 동의를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하는 그런 악법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은 이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썩어빠진 이 구습을 따르는 조중동 같은 이런 데 힘 하나도 못 쓰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정보가 지금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순식간에 전달이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모든 게 다 보급이 되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다 휴대폰이 보급이 되니까 5.18이 뭔지,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모든 거를 아이들이 지금 다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10대, 20대, 30대는 그쪽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해서 이런 진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와 같은 조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입틀막법은 결국은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 뭐 유튜브니 메타니 아니면 구글이니 뭐 이런 그런 기업들, 이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 이거 하는 것은 막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항의를 하고, 한국에 찾아와서도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서 그 소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쿠팡 사태 같은 경우, 그 미국 기업이잖아요. 얼마, 뭐 6천억인가 지금 그 배상금을 내야 된다. 여러분, 6천억이 그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국 기업이 그런 문제 일으키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거는 미국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이와 같은 법이고, 그래서 편향적으로 중국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거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이 입법을 7월 7일 이후에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그러면 이런 국가, 뭐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국가에는 비자 내주는 거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금융 제재를 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미국도 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금융 제재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동결이 되고 이러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이제 소통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이 사람 표현에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보통 극우 유튜버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7월 7일 이후에 이 사람들이 된소리를 맞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법의 재정 취지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허위 조작 무슨 정보라고 해서 뭐 동성애라든지 뭐 등등해서 이런 발언한 걸 가지고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서 밀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게 그걸 하고 정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프로파간다, 선전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아주 좋은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선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된다, 국민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국가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국가가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체주의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가는 이와 같은 길에 올라섰다. 지금 대한민국이 7월 7일부터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이와 같은 이 정책이 뭐냐,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그냥 올려놓았잖아요. 거기에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이거 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불려놨으니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낸 그 국민연금 받지 못할 이와 같은 가능성도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벌어갖고 낸 그런 연금을 국가가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해 해줄게 하고 국가가 이 모든 걸 통제해갖고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양도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해서 늘려서 국민연금으로 주식을 이렇게 사고 이걸 가지고 또 환율 방어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지금 1550원, 1555원 가서 지난 1월에 비해서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갔고 이게 국가가 주도를 해갖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서 국가 주도로 하면 그러면 이쪽을 몰면 저쪽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뉴스 계속 보잖아요. 계속 돈 준다는 거예요. 계속 돈 준다. 예. 그래서 지난 1년 사이 정부는 국민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뭐 고유가 뭐 피해 지원금 등 명목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수십만 원씩 현금성 지원을 했어요. 다 들어보면 좋은 거예요. 민생 회복이다. 민생 회복. 자, 지금 대한민국의 총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6,500조를 넘어섰는데 1년 사이에 280조가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사이에 280조가 늘어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갓난아이가 응아이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1억 3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1억 3천만 원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건 누가 떠맡아야 돼요? 2030, 10대 아이들이 다 떠맡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우리 손자, 손녀들이 떠맡아야 될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공산주의는 참 팔기가 쉽다, 판매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니까, 무상으로 준다니까, 현금 준다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데 특히 누구에게 비참하게 되냐? 다음 세대에게 비참하게 된다. 자,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해서 사유재산마저도 국가가 팔고 팔지 못하고를 결정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런 뭐 삼중 규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그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동산 여기 사람들 살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집을 팔고 사는 것마저도 지금 국가 뭐 부동산청인가 뭐를 또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법까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줘서 집을 팔고 사는 것까지 국가가 지금 다 규제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0대, 30대가 완전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그 기관 결과 보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10대, 20대, 30대에서는 60%, 70%, 80%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눈치챈 겁니다. 이 빚을 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왜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사람들 모든 거 입을 틀어막고 부동산도 팔지 못하게 하고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를 지금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특히 이번에 배재고등학교 스타벅스 이 사건 이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뭐 15, 16, 17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몇 살이에요? 40, 50이잖아요. 가장 공산주의 색채가 강한 세대가 40대, 50세인데 이번에 40대, 50대도 많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지금 전 국민이 반대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이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충돌하냐?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게 다 물질이고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음 이후에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전제 위에 세워진 이런 사상 체계가 마귀의 인본주의 체계인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종교,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종교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는 인민, 여러분 아프구를 때 이렇게 아편 주사 이런 거 맞으면은 마비가 돼갖고 그래서 흥분도 느끼고 이렇게 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마비시켜서 착취를 견디게 만드는 마약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마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 선포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원 불멸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공산주의는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 한 땅에 한 하늘 아래 같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국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체제입니다. 여러분 194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극심한 그 이념 갈등을 겪고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특별히 누가 많이 내려왔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경기 목사님이에요. 그 북한 그 체제에서 살아봤거든요. 도저히 공산주의라는 걸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한경림 목사 이런 분들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단순히 반공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다. 이거를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깊이 각인을 시켰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반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체제라고 하는 이거를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이분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유명한 그런 그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와 무재비한 투쟁으로 귀결이 된다. 북한에 가서 봤거든요. 제 아버지가 공산치하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5살부터 20살까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이제 징집이 돼서 내려왔다가 이제 포로가 돼서 거제도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북한을 돌아가질 않았어요. 어머니 계시고 모든 형제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 수가 없는 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다. 이게 부모고 형제고 뭐 다 가서 고발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체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공산주의는 그냥 단순한 무슨 체제가 아니고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체제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 확신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좌경화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요. 교회의 현실 자체가 거의 모든 교회들, 큰 교회는 거의 목사들의 비리 국가에서 다 알고 있고 교단에서 연례 회의다 뭐다 해서 열릴 때 그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교인들이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평가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신뢰한다는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 그럼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와서. 교회 자체가 엄청난 이와 같은 뭐 교회 목사, 지금 대규모 교회 목사가 지금 간음을 했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교단 뭐 총회장이 뭐 무인텔인가 해서 같이 나오고 하는 게 다 잡히고 그래도 전혀 사퇴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든 걸 국민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교회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교회 내에 좌파들이 40%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좌익교인들이 떠나면 떠나게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를 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라야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와 목사가 늘어나야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죽지 않으면 기독교가 죽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사실이다. 공산주의가 지배한 모든 곳에서 교회는 반드시 다 사라졌어요. 소련에서 수십만 명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처형되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갔고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파괴가 되고 성경이 불태워졌고 그게 그때만이 아니야. 지금 저 시진핑이 통치하는 저 중국엔 지금 성경도 바꾸잖아요. 성경 안에 내용까지 바꾸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을 저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그 폴포트 정권 아래에서는 저처럼 안경을 썼다. 안경을 쓰면 뭐 이건 지식인이라 해서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무서운 일이 공산주의 정권이 생기면 반드시 생긴다는 거,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공산주의는 국가하고 당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체제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자다. 국가나 당이 절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 좌익들은 한국의 좌익은 거의 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사상이.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자들을 낙선시키고 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해야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산주의의 폐해, 첫 번째 유물론적인 무신론, 이건 무신론 체계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사유재산 폐지, 그 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한번 봐요. 다 할 수 있다잖아요. 다.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인간 본성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을 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되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가정의 해체. 동성애 같은 거 장려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자비한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다 그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토피아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예수님에 의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토피아가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은 성경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이런 일들 이런 거 이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척결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힘으로 무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이고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의 문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 좌익들에게 표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라고 이런 사람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첫째는 진실,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은 성경에서 나와요.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보고 예레미야 그 대언자의 그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간구의 소리를 듣고 하면서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싸움은 무력으로 해서 이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선포. 이 복음은 진실을 선포하는 건데 이 진실은 토탈 트루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트루스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트루스가 되는 것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공산주의가 죽지 않으면 기독교가 죽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게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1세기 개명 천지에 공산주의와 싸움을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은 그 선언을 했는가,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준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오늘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